레위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이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가 오늘 레위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 똑같은 마음들을 가질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은 참 들어서 익숙한 것 같은데도 안 익숙해지고 이 정도면 뭐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때 보면 이건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냥 일반인들이 한문 많은 법전 읽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읽고 또 조금씩만 설명을 들으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왔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뭐 몸에 피부병이 있거나 유출병이 있어서 나병 걸렸던 사람은 제사장이 판단을 하죠.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아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쳤건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14장이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진영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하고 아 당신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진영 바깥에서 그곳에서 정결규례를 행하죠. 그럼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정결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 진영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옷을 빨고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몸도 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진영 안에서 비록 장막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제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하는데 10절에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영 안으로 들어왔죠. 7일 동안은 장막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못 들어갔으니까 여덟째 날이 됐으니까 여덟째 날은 무슨 소리냐면 비록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 안에.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으면 혼자라도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 날에 뭘 준비하냐면 그대 잘 보시면 제물들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는 첫 번째로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 두 번째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세 번째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여기에 기름을 섞은 소제물, 네 번째로 기름 한 록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또 여러 제물들을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로 다 제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네 가지 제물이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설명들은 결국 이 네 가지 준비한 제물들을 어떤 종류의 제사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예물들이 쭉 나왔는데 이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재물은 당연히 누가 준비할까요? 정결하게 된 사람이 준비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불결해서 진영 밖에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바깥에서 목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진영 바깥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뭐 양도 있고 뭐 곡식도 있고 기름도 있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불결했다가 병을 고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여덟째 날이니까. 어디서 구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줬다면 아마 가족이 준비를 해줬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 사람이 진영 안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럼 진영 안에서 살 때는 재산을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쫓겨났을 수도 있고 재산을 처분을 못하고 쫓겨났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이제 다시 복원하는 자기 이제 소유권을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얻으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족들이 준비해 줘서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병은 고침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재물들을 준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고침을 받아야 이걸 뭐 준비할 거 아닙니까? 나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이런 여튼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물들을 준비했으니까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일 처음에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속건제 드리는 과정을 둘로 나누었어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 14절부터 18절은 정결함을 받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은 그냥 앞부분에 나왔던 속건제 드린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누군가 손해를 끼쳤을 때 아니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속건제랑 똑같은 규정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중요한 건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나왔던 속건제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했을 때 그때는 없는 규정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보세요. 이 내용도 막 읽다 보면 막 어지럽지만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4절에 보시면 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에 피를 취하여 그러니까 이 뭐 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사를 드리면 피가 나오겠죠. 제물에서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14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 자기 오른쪽 귀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귀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몸의 맨 오른쪽 끝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다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바른 다음에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어떻게 하느냐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자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따라놨죠. 그런 다음에는 16절 그리고 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요. 왼쪽 손에다 기름 따라놓은 다음에 오른손가락 가지고 기름을 찍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16절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7번 이렇게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17절 손에 남아있는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피를 발랐던 거기다 또 기름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물 중에 피가 나올 거고 기름이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오른쪽 맨 끝부분,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처음에는 피를 바르고 나중에는 거기다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게 다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남은 기름이 있으면 18절에 보면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남은 기름은 이제 머리다가 발라줘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드리면서 하나,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고 둘, 정결함 받은 사람에게 피와 기름을 발라준다. 이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결함 받은 사람에게 피와 기름을 발라주는 건 원래 속건제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를 드렸으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 또 제사장은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세 번째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20절 제사장은 번제와 네 번째로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제사를 쭉 보시면 처음에 속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속죄제 드리고요. 번제 드리고요. 소제 드리고요. 네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0절 끝이에요.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면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제 진짜로 완전하게 정결해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보통 때는 듣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동시에 보통 때 듣기 어려우니까 좀 새롭게 또 잘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주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불결했다가 정결해진 사람이 정결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정결해진다는 건 매우 명확한 방향성,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진영 바깥에 있었죠. 조금 정결해지면 어디로 옵니까? 진영 안으로 옵니다. 진영 안에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정결해지면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장막에 들어있다가 조금 더 정결해지면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고 아직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게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안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불결해졌어요. 정결해졌다. 그때 이스라엘은 원래 살던 곳은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정결해졌으니까 아프다가 건강해졌으니까 원래 살던 곳으로 가라. 안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게 회복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 우리식으로 치면 원래 경상도 사람, 원래 전라도 사람 이랬다고요. 이스라엘도 아직 제사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원래 그들이 살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질병이 있다가 정결하게 되면 이제는 네가 원래 태어난 곳 거기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와라. 그게 익숙하지 않지. 그게 낯설지. 그러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거기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면 온갖 종류의 제사가 다 나와요. 처음에 드린 건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만 이렇게 막 쭉 드리잖아요. 소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에게서 명령하신 제사가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화목제 한 가지를 빼고 네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아니 뭐 이렇게 번거롭게 제사를 많이 드리게 하나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불결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게 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모든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보지 않으면 혹은 쫓겨나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손주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죽었으면 그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하게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뛰어노는 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커서 우리 손주가 커서 저렇게 놀이터에서 뛰는 것을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리던 사람이 야 제사 한 번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 드려도 돼. 모든 제사 다 드려도 돼. 예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내용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그때 뭐 프랑스 사람이건 독일 사람이건 다 이제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니까요. 미사를 드리러 가면 다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다 찬양을 부를 때에 라틴어로 찬트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처음을 한 게 뭐였냐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책을 해서 인쇄해서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에. 아, 우리가 미사 때 하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동시에 뭐가 생겼냐면 독일어로 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된 찬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 술집에서 부르던 가요에다가 거기에다가 독일어로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뭐 내주는 강한 성요 이런 거.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찬송은 기본이 10절이었습니다. 10절. 1절, 2절, 3절, 4절, 5절. 요즘에는 찬송가 5절짜리 찬양 안 하죠. 3절짜리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10절이 있는데 농사를 짓다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독일어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찬양을 해. 1절부터 10절까지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더니 계속 부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찬양을 못 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독일어로 된 찬양을 부르니까 곡조도 알겠고 가사도 알겠으니까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엔 제사를 못 드렸는데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다 드려도 돼. 모든 제사 다 드려도 돼. 이제는 부러워할 필요 없이 아, 나는 못하는데 저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너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규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거 이제 번거롭게 뭐 오른쪽 귀뿌리다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도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도 바르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이게 무슨 뭐 미신도 아니고 어디다가 무슨 뭐 점 찍고 막 이렇게 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 전반을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직 14장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 16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대속죄 제사는 어떤 거냐면 대속죄 제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죄가 없죠. 성막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드리러 성전에 드나들다 보면 그러면 죄인은 제사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가는데 죄인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성막이 불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려요. 그리고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 대속죄의 제사를 한 번 드리면 이스라엘이 혹시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정결하게 하면 이스라엘 한꺼번에 죄를 용서받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대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직 안 나와서 모르죠.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지성소에 있는 그 이제 성괴가 있잖아요. 괴의 뿌리들마다 이렇게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 피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행동은 딱 두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면 지금.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정결하게 할 때. 이때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불결했던 사람이 정결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으로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여기다가 피를 바르게 했을까요? 그렇게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구약 성경에 아무데도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어디만 나온다고요? 성막을 정결하게 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이죠.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불결한 사람, 우리가 보면 저 자식 쫓아내야 돼 하고 쫓아냈던 사람, 같이 지내지도 못하는 사람, 아팠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을 성전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성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제사, 가장 상세한 설명이 어떤 제사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드린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성전에 있는 거 물건 훔쳐갔어요, 아니면 성전에 이거 갖다가 뭘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한 다음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결했던 사람이 정결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건제를 드립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배상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끼쳤을까요? 속건제 드리고 있는 이 사람, 불결했다가 정결해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손해를 끼쳤을까요? 이 사람은 성막에 있는 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막에다가 손해를 끼칠 방법이 없어요. 뭐 성막에 올 수 있어야 성막에 있는 걸 훔쳐가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결해진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손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불결해졌죠. 그게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결해진 것, 내가 죄인이 된 것, 내가 심판을 받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품는 것, 내 머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갖는 것, 내 몸뚱아리라고 해서 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그리고 내 몸인데 비록 뭐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아픈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나를 손실을 입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실을 입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건데, 마치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왜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지경을 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치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온전해지려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참 구질구질하게 피도 바르고 기름도 바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결했던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성막을 대하시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거였구나. 그 사람이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구나. 죄인을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잘 분명하게 깨닫기는 어렵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일 때 누릴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회복이지만, 건강을 잃은 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회복이지만, 그 모든 회복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불결해도, 쫓겨난 자여도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대하시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또 회복이,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또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또 그 섬기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비록 불결해도 죄가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